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7월 9일 수요일 네 개의 변명 출애굽기 4장 1에서 1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표적들을 주셨는가?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바로를 대면하고 싶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이전에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그의 민족은 모세를 지도자로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항변을 제기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질문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으라고 하신 책임을 거절하려는 시도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 행할 두 가지 놀라운 표적을 받았다. 첫째, 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 둘째,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즉시 다시 낫는 것이다. 두 기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장로들에게 확신시킬 것이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물이 피로 변하는 또 다른 기적이 더해질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주셨음에도 그는 여전히 또 다른 변명, 즉 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네 번째 변명을 늘어놓는다. 출애굽기 4장 10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주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 어떤 상황에 있던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변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감추고 있다. 처음 세 가지 변명은 질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내가 누구이기에? 둘째,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셋째,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 거부의 이유는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주장이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변명에 응답하시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신다. 이러한 변명들에 대해 하나님은 여러 격려하는 약속들로 응답하신다. 그러자 모세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간청을 전하면서 직설적으로 요청한다. 내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그의 형 아론을 보냈으며 당신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떠나기 전 이드로에게 축복을 구한다. 교훈입니다. 모세는 부르심 앞에 그럴듯한 변명을 대지만 하나님은 여러 격려하는 약속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해결책을 주신다. 묵상. 모세의 대답은 일면 합리적인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때로 주저하거나 변명하는 우리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향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신뢰를 통해 유능한 사람으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부조화 선지자 254. 망설이고 변명하는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시는 인내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 저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이쁨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타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뻐하시는 장면이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쁨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이쁨이나 칭찬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을에서 어른들에게 이쁨 받거나 귀여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이쁨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사나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이쁨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가난한 집 농부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집안이 왜 그렇게 힘들고 쪼들리게 되었는지 부모님은 나중에야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친척의 빚 보증을 쓰셨다가 그만 논과 밭 모두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부모님과 다섯 자녀들이 초가집 단칸방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한여름이면 마루도 없는 집이었기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마당에 멍석을 펴고 잠을 잤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모두가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요. 서로 이불을 끌어당겨 덮느라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 아버지가 가난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건너 마을에 머슴으로 가셨습니다. 집에서 홀로 다섯 남매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는 눈만 뜨면 남의 집으로 일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논으로, 밭으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다섯 자녀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큰 누나도 도시로, 형도 서울로, 작은 누나도 남의 집으로, 집에는 저와 세 살 아래의 동생만 남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어머니는 산에 있는 공밭에 풀을 뽑기 위해 가셨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미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기 위하여 남의 집 일을 가신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부전히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모들이 일을 나가시면 집에서 일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캄캄한데도 일을 가신 어머니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제가 산길을 더듬어 캄캄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풀숲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의 신음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더위와 일에 시달린 어머니가 쓰러져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셨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부른 어머니는 그날 더위와 일에 지쳐 그렇게 쓰러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일을 해야 자식들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들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가고 일을 하신 그 이유가 꼭 먹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 큰 누나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돈벌이를 가야 했습니다. 작은 누나도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월사금, 수업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의 동생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돈벌이를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니 넷째인 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렇다고 제가 누나들이나 형, 동생을 밀쳐내고 혼자만 공부할 만큼 이기적이거나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유독 이쁨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일터에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가 학교 이야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여 상을 받은 날이었는데 학교 아침 조회 시간에 상 받을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 이름도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서 마을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마을 어른들과 함께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상을 받았다고 다른 어른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힘들지도 않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날부터 어머니의 이쁨을 받는 것은 바로 상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상 받을 일이 생기면 다 참가했습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운동의 날이면 상을 받고,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군과 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부모들에게 자식은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린 저에게는 그런 말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상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달라 보였습니다. 심부름이나 일을 잘 빼주시고 혼도 잘 내키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이쁨을 받으려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쁨을 받는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 나온 책 이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쁜 짓을 할 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쁜 짓을 별로 한 것 같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이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별로 이쁜 짓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이뻐하고 챙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고난의 대명사인 구약시대 욥이 그 사람과 한 집에 살았다면, 형제로 살았다면 눈을 흘겨도 몇 번을 흘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에서 떠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온 사단 마귀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회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눈에도 정말 이뻐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전하고 정직할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도 사단이 욥의 생명만을 붙여놓은 채 엄청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은 차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통을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악창이 나는 병이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보기에 고통스럽고 안타까웠으면 사랑하는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를 꾸짖으며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소개된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이라곤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그를 지극히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을 읽은 성경절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이언의 신에 표현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97쪽. 야곱과 에서는 두 계층을 대표한다. 야곱은 의인을 대표하고 에서는 악인을 대표한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아간 것을 알았을 때 겪은 야곱의 고민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의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때 화란을 예표하는 것이다. 악인이 그들을 둘러쌀 때 야곱과 같이 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아무런 피난처도 찾지 못하고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찰 것이다. 천사가 야곱 앞에 이르자 그는 천사를 단단히 붙들고 밤새도록 그와 더불어 씨름하였다. 의인들도 역시 저들의 환난과 고민 중에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한 것처럼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것이다. 야곱은 깊은 고민에 쌓여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의인들도 마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저희를 둘러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야곱은 의인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를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대표를 선출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대표 선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한 나라를, 한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가장 잘하는 사람,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뽑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을 대표로 내보내고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응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의인의 대표 선수를 뽑으셨는데 바로 야곱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 의인들의 대표로 야곱을 선발해 내보내신 것입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경쟁적이고 투쟁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왜 그런 이름을 부모로부터 부여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그 어린 아이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출생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과격하게 야곱의 이름을 표현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어찌되었든 야곱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경쟁심이 많고 투쟁심이 많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랬는지 어찌되었든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이 말을 하기까지 야곱은 사냥에서 지쳐 돌아온 형, 배고픈 형 에서에게 음식을 가지고 흥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냥을 하다가 지쳐 돌아오는 형에게 먼저 팥죽과 떡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떡과 팥죽을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주도 면밀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그처럼 소중하고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셋째는 그는 형과 언제나 부딪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를 이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사실 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영적인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충고를 받거나 제어당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냥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거친 황야의 무법자처럼 생활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이방 여인인 해쪽속의 딸들 가운데 두 명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들을 섬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총애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아들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싸워야 했습니다. 대체로 야곱은 도망자였지요. 도망자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뒤 살기 위해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800리나 멀리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처럼 야곱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숙자 신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가축대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다섯째는 부인을 네 명이나 둔 사람이었지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 명의 부인을 두고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의 집안은 단 한순간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옛 노래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 이런 노래가 있었지요. 부인들은 날마다 남편을 차지하기 위하여 투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서로 눈치를 보고 질투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편에 했던 요셉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 나라에 종으로 파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판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항들이 야곱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 있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이쁨받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인가? 야곱보다 더 위대하고 믿음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없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의인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내보내시는가? 여러분, 에녹 어떻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하늘에 간 에녹은 어떻습니까? 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라고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 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세의 나이에 자기의 고향과 가족, 일가 친척들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선택했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삭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였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였다. 이삭은 결혼을 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삭은 어떻습니까? 또 요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을 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떠한 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훗날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도 성경에 말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각해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욥기서도 모세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만히 있으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모세의 희생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있습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도 있지요. 예레미야도 있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를 맨발로 걸은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또 요한이 생각나는군요. 요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였습니다.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의인들의 대표선수로 가장 적합해 보이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놓을 명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함의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였습니다.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뒤로 해놓고 야곱을 선택해서 우리 의인의 대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이 이뻐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야곱의 면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77쪽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박하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선견 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했다. 여기 야곱의 여러 가지들을 기록했습니다. 야곱의 성품들을 기록했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첫째, 야곱은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는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애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섯째는 온순한 사람이었고 일곱 번째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여덟 번째는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야곱이 얼마나 품성적으로 훌륭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예언의 신에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78쪽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은 형에게 훔친 것, 사기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열망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얻을 재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가족을 대신해서 재물을 드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얻는 그것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한 이유라고 요네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을 어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인의 대표로 내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북한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런 야곱의 정신, 이런 야곱의 신앙, 이런 야곱의 믿음을 우리 함께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뻐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교통한 일이 행복하고 야곱처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넘김. 그 후에 왕과 귀족과 장군과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가 다 같이 비통하게 운다. 번창할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겸손한 자들을 멸시했던 자들, 위엄을 지키느라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지 않았던 자들, 멸시받은 십자가를 미워한 자들은 맨땅에 엎드린다. 그들의 위대함은 즉석에서 떠나갔고 그들은 성도들의 발 앞 맨땅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자업자득에 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지혜가 있는 것처럼 고상하고 영원한 보상을 외면하였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늘의 초청을 묵살하였다. 세상의 영화가 그들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은 지혜로운 척하다가 바보가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번영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추천하고 그리하여 하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세상적 번영을 기뻐하였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에서 돈은 힘이었다. 돈은 그들의 신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번영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하나님 앞과 하늘 천사들 앞에서 그들은 바보가 되었다.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고 그들의 번영은 바로 멸망이다. 두렵고 마음 찢어지는 고뇌의 비명이 다시 들린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은 동굴로 달아나서 숨을 것이나 동굴이 그들을 가려주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여, 생명과 죽음이 그대 앞에 놓여 있다. 그대의 발걸음이 불안한 이유를 아는가? 왜 용기와 단호한 정신으로 참아내지 않는가? 그대의 양심은 좀 먹었다. 그대의 사업 경력은 곧지 않다. 그대는 여기서 할 일이 있다. 그대의 부친은 사업의 원칙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대는 보통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대는 이 일을 하였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순종하면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순종할 마음이 갖춰지게 된다. 십계명 전부가 이들 속에 구현된다. 첫째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나타내는 첫 네 계명을 포함한다. 둘째 것은 인간 동료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는 나중 여섯 계명을 포함한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결부된다. 그것들은 앞에 네 계명과 나중에 여섯 계명, 즉 열 계명 전부를 지탱하는 커다란 두 팔이다. 이것들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 중에서 속으로는 모든 품성을 물들이고 신앙 경험을 부패케 하는 악덕의 온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아주 많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우리는 이웃에게 아무 일에서나 해를 끼치는 일을 금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식으로 사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이웃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규칙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문자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이웃과의 접촉과 거래에 있어서 신자든지 불신자이든지 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질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성소의 저울로 달아볼 때 그들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여,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 그러나 이것이 명령에 대한 순종에 기초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세상과 분리하도록 부르신다. 그대는 그들의 행습을 따라서는 안 되며 어떤 점에서라도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세상과 분리되라고 요구하신다. 그대는 순종할 것인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분리하고 그들과 달리 설 것인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는가? 그대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정신에 참여하고 그들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혀는 사람의 구강 바닥에서 입 안으로 튀어나온 부드럽고 길쭉한 근육성 기관입니다. 사람의 혀에는 수많은 미뢰 돌기가 있어 주로 음식물의 맛을 느끼는 데 사용하며 대화할 때에도 혀의 움직임과 위치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혀는 뒤쪽 3분의 1을 혀뿌리라 하고 앞쪽 3분의 2를 혀 몸통이라 부르며 혀의 등쪽 면을 이등분하여 세로로 가로지르는 고랑을 혀정중고랑이라 합니다. 또한 가로로 시옷자를 그리고 있는 고랑은 혀분개고랑이라 부릅니다. 혀의 등쪽 면은 매끈하지 않고 까끌까끌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작고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혀 유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혀 밑부분의 턱과 연결된 힘줄 같은 부분은 설소대입니다. 보통 사람의 혀를 보면 아무리 길어도 10cm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목 뒤에 들어있는 혀 몸통까지의 길이를 합하면 30cm 정도에 달합니다. 이 내부의 혀는 수술이나 해부라도 하지 않는 한 외부로는 보일 일이 없지만 스스로 혹은 교도소에서 목숨을 잃은 사체에서 종종 확인된다고 하는데 목 안쪽 혀 부분이 뇌의 통제를 잃고 입 밖으로 다 미끄러져 나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혀의 근육은 심장과 턱 근육과 함께 인체에 있는 수많은 근육 중에 크기와 굵기 대비 가장 강력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육은 인대로 두 지점 사이에 연결되어서 수축과 이완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힘을 내지만 혀는 신체의 근육 중 유일하게 두 끝부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른 근육과는 달리 양 지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강력한 힘을 내고 복잡한 방법으로 신비하게 움직이는 것인데 이러한 가동성과 근력은 혀가 목에서 시작된 8개의 근육이 엉켜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와는 혀 및 신경인 설하신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혀는 표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고양이과 동물들의 혀에는 뼈가 있습니다. 혀는 성대와 함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관입니다. 치음과 치경음, 치경 구개음 등 설수음부터 구개수음까지의 대부분 자음의 좋은 방법은 혀의 어느 부위가 구강의 어떤 부위와 만나는가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모든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여러 나라들의 언어에서 혀를 언어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영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라틴어 단어에서 혀의 링고아에서 유래한 랭귀지를 쓰지만 모국어라는 뜻의 단어인 머덜텅과 같이 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어에서는 한술 더 떠서 혀라는 단어가 언어라는 뜻을 겸하기도 할 만큼 혀는 음성 언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은 사람을 혀 짧은 소리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혀의 길이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게 짧으면 혀가 윗니에 겨우 닿거나 닿지 않아 치경음 트드, 치음 뜨드의 발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혀가 평소보다 안 움직여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에는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피곤할 때나 고열에 시달린 후 또는 파인애플이나 키위같이 신과일을 먹고 난 후에 혓바늘이 돋기도 하는데 이때는 통증이 심합니다. 혀 앞쪽에 제대로 날 경우에는 말하기도 힘들고 먹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음식을 먹으면 혀에 하얀 가루가 깔리는데 이것을 설태라 합니다. 설태는 입냄새의 가장 큰 주범이며 양치질을 할 때에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혀만 잘 관리해 주어도 입냄새의 반 이상은 물리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백태는 건강한 혀를 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닦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혀의 안쪽에는 건드리기만 해도 구토를 느끼게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독극물을 먹었을 때 방출시키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느끼는 구역질로 가끔씩 진짜 토하는 사람도 있지만 혀 끝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닦으면 구역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침으로 축축하고 부드럽고 물컹하고 따뜻하면서도 수많은 돌기 탓에 독특한 촉감이 있으며 강력하면서도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혀인데 2000년대 이전에는 혀에서 짠맛과 단맛, 쓴맛, 신맛을 강하게 느끼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정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명되고 연구 발달에 따라 크게 정정되어 네 가지 맛은 물론 감칠맛까지도 모두 혀끝에서 가장 잘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들이 혀를 길게 빼물고 있는 것은 피부에 땀구멍이 없어 혀에서 침을 증발시키므로 체온 조절을 하기 때문이라 하며 이는 도마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곰과 개미핥기, 천삼갑 같은 개미를 주식으로 하는 포유류는 개미굴 구석구석을 혀로 훑어 개미를 찾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혀가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길쭉하며 카멜레온이나 개구리 등의 일부 파충류나 양서류 등은 긴 혀를 사냥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뱀은 혀끝이 Y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혀로 대기 중의 냄새 입자를 묻혀 입천장에 있는 야콥슨 기관에 가져가 냄새를 맡습니다. 일부 눈꺼풀이 없는 도마뱀은 혀로 눈을 핥아 눈의 먼지를 제거하여 눈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악어의 혀는 턱에 고정되어 있으며 혀 뒤쪽으로 이어진 막으로 목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물속에서 입을 마음껏 벌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음식물을 삼키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조류와 어류는 혀가 변이를 일으켜 거의 없다시피 하며 특히 사다새는 그 커다란 입에 비해 혀가 콩알만할 정도로 비중이 없습니다. 다만 조류의 경우 화미를 주식으로 하는 종은 길고 잘 발달된 혀를 갖고 있습니다. 앵무류의 경우 부리와 함께 먹이를 입안에서 자유자재로 굴리며 껍질을 까먹을 수 있도록 짧지만 굵직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주식인 새 중에서도 딱따구리류는 나무 속 깊이 사는 벌레를 잘 먹을 수 있도록 긴 혀를 가지고 있으며 오리나 거위의 혀에는 뼈가 있습니다. 달팽이나 전복 같은 복족강들은 치설이 있습니다. 혀에 이빨이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톱처럼 사용해서 식물을 갉아먹습니다. 현존하는 동물 중에 가장 혀가 큰 동물은 대왕고래이며 혀의 무게가 코끼리와 비슷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생명이 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분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